오늘 우리 하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시는 응답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더 풍성하게 전달해 드리겠지만, 현장의 응답이라는 게 이런 귀중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물론 그동안에도 열망하고 갈망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차분차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힘있고 감사하고 또 의미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증인으로 서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칠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현장에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또 사두개인과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보면서도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에 집중했던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진짜 볼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을 향한 눈이 뜨이고 현장을 향한 관심을 더욱더 갖게 되는 오늘 축복된 이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여러 우리 또 렘넌트들도 만나고 현장에서 또 중직자분들도 만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에 대한 고민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거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주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업이든 전문성이든 달란트든 뭐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찾아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사역들이고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의 대화에서는 이분들이 정말로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변에 그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불행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일단 우리 중직자분들, 산업인들, 우리 전문인들이요. 살려야 되라는 생각을 꼭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살릴 힘이 없다는. 살릴 만한, 그에게 다가갈 만한 그런 발걸음조차도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다라는 거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갑과 을 칠판에다 써놓고 얘기했더니 잘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렵게 표현을 한 건지. 뭔가 더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제 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정복자라는 단어. 제가 어제 오늘 모든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5일 동안 다른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야,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일로서 맡기신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가 정복자야. 네가 나 다음으로 높으니까 네가 다스려.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게. 물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약간 흥분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막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떠오르시면서, 이거 선물로 주려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은혜를 망각한 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복의 권세를 다 잃어버린 채, 사단 앞에도, 사단도 원래 인간 앞에 무릎 꿇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젠 사단의 종노릇하는 존재. 사주팔자 운명이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동시에 회복되었다라는 거.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모든 선물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새로 여러분을 앞으로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너 돈 많이 벌고 네가 좀 헌신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너 정복자로 좀 쓸게 해줄게 이런 신천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얼마나 악랄한 조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14만 4천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내에서 하나님이요 글로벌한 분도 아니세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14만 4천 그 안에 들려고요. 얼마나 서로 노력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지. 아니 신앙 안에서 서로 지금 헐뜯고 싸우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마치 어떤 선한 싸움인 것처럼 저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서 1천만 전도 제자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에게 현장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 이미 그 준비를 끝내셨다니까요. 우린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진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복하고 다스릴 정복자이십니다. 지금 두 분이요. 눈빛이 흔들리셨어요. 정복자가 아니에요, 지금. 네, 의심에 가득하세요. 다시 확신 있게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정복하고 다스릴 정복자이십니다. 아멘.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어떤 되게 저명한 뇌과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패턴과 삶의 행동 이런 것들이요. 물론 후천적으로 배움 속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미 뇌에 각인된대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집에서 특별히 둘째인가를 키울 때 집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분유를 제때 못 먹였대요. 그러니까 둘째가요. 굉장한 음식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레멘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 실제 연구에서 드러난 거예요. 뭔가 결핍된 상태가 이 두 살짜리 아이한테요. 딱 각인된 순간 그게 그의 삶 속에 딱 적용된 그걸 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 근데 이 뇌뿐이겠어요. 영혼에 각인된 건 영원하거든요. 우리 레멘트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복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직 서밋이 되려면 멀었어 내 점수를 봐 이미 정복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산업인들 많은 전문인들 많은 믿음 가진 이 산업인들이 경제와 환경과 만남과 주변 사람과 그렇게 환경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이 아무리 나와도요. 그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얼만큼 성취를 했는지 얼마나 보람찬 하루를 보냈는지 이런 감정들 생각들이요. 한데 뭉쳐져가지고요. 온전한 나를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파송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눈이 퀭해지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 우리의 시작이요 정복자로서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자면요 당장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전도를 해요? 라고 나와요.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한테 정복 당하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지금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현장을 보여주셔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전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막 진짜 막 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그때 복음 전해라.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붙이실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데도 왜 못 전할까요? 왜 못 전하죠? 우리가 훈련을 덜 받았습니까? 30년 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죠?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불신자들한테 떳떳할 만한 어떤 조건이 아직 충족이 안 됐나요? 우리가요, 정복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의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여러분, 정복자의 자리에 서니까요. 이 삼오늘이라는 노트는요, 되게 귀찮게 적는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지역과 현장을 정복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복자로서 발견하는 그 세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40일 집중하는 그 오늘을 누리는 집중 캠프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 삼오늘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증인으로 섭니다. 그동안 참여 안 하셨어도 참여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한 응답들을 주시는지.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박찬웅 우리 렘넌트가 갑자기 군대 가게 됐습니다. 주일에 인사드리겠지만 26일에 그 논산 훈련소로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급하게 제가 필요한 말들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일정도 적어놨거든요. 제 사모늘에다가 박찬웅 만나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정복자 옆에 또 적어놨어요. 군대 정복자로 가라 이렇게 전달했는데 우리 찬웅이가 찬웅이를 두고 이제 기도하고서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밟는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문에 주기도문이 영어로 적혀있는 거예요. 카페 한남대 옆에 있는 카페였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니? 제가 주기도문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갔다가 찬웅이만 이렇게 배웅해주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혹시 전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당연히 하고 싶죠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카페도 있고 사장님이신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소를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되면 사장님이랑 같이 전도되면 사장님 교회로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왜냐? 저의 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제가 찬웅이 때문에 찬웅이에게 좀 그래도 맛있는 커피 대접하고 싶어서 카페를 찾다가 거길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거죠. 왜냐? 나는 정복자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니까요. 그래서 그 만남조차도요 그냥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라도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뭐 귀찮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약간의 어떤 좀 기분 좋은 책임감이랄까요?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예. 그 밖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차차 전달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편지로서 이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뭔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내 직장과 내 경제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정복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를 열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여러분 종이 보이시죠? 한 인생을 볼 때도 이 열 가지로 보면은 각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믿음을 가졌든 믿음을 가지 않은 불신자든 간에 이 열 가지의 이 여정을 가지고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듯 우리 인생 전체를 이 말씀 안에 두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복자거든요. 질병이요 오병이요 들고서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먹입니까? 저 사람들 가서 사먹게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 오병이어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 5천명이 앞에 있는데 2만명이 있는데 너희가 먹여 12명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7병이어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돌려 얘기한 거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먹이자 이런 뜻이죠.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요.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어떤 사역자에게 미루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내 현장에 내가 정복자다. 내가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근데 뭐 겉으로 볼 때는 저 지금 그림에는 오병이어만 있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걸로 어떻게 4천명, 5천명, 2만명을 감당하죠? 벌써 세계복음화만 생각해도 아직 꿈도 안 꿔지는 렘넌트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현실이 너무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아무리 조건을 뜯어봐도 세계복음화를 할 만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여정을 두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행복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지만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안 행복하다는 건 근원적으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존재였고 행복 그 자체였던 인간이요 불행하게 된 거예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영원한 불행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신자 현장을 보거나 어떤 현장을 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단어. 저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가?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사는데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불쌍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중직자랑 같이 캠프 나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인생이 고달프죠?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참 고달픕니다 하면 고달프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행복한데요? 라고 했어요. 이 중직자분이 네? 이러시더라고요. 당황하셔가지고 그 표정을 보니까 아닐 텐데 이런 이제 말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복음 제대로 못 전했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뭐를 더 얘기할 겁니까?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만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 하나님은 이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예. 행복이란 단어로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 그럼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뭐냐? 명예, 돈, 가족, 사랑, 사람, 성취, 성공.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노력을 가지고요, 어떻게든 행복해 보려고 길을 쓰는 거 있죠. 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과 만날 자격조차 없으며 그래서 여전히 영원히 불행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 집중훈련 때 말씀드렸었나요? 스티브 잡스가 부활해서 만약에 우리 앞에 선다면 우리한테 자기가 개발한 아이폰 사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세운 애플이라는 회사 막 광고할까요? 아마 바울보다도 더 진한 전도자가 돼가지고 야, 다 필요 없으니까 예수 믿어라고 할 겁니다. 지금 지옥에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췌장암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가장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지식인 중에 한 명이 제 생각엔 제가 경험 속에서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우주 과학자가 있어요. 자기가 누계릭병을 안고 낳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창조해낼 수가 있냐? 신은 없다. 하나님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지옥에서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런 얘기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예수가 그리스도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이요, 세상과 똑같은 노력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이 뭡니까? 경제입니까? 성취입니까? 성과입니까? 내 만족인가요? 충족인가요?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복자기 때문에 정복자로서의 그 응답을 향해서 가는 전문성, 산업, 경제가 아니라 아직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존재로 속이고 있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원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불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어차피 종이가 있으니까요. 장로님 그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인간의 노력과 불행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방법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앙 저주 근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온전한 행복이 회복된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 많은 렘넌트들, 많은 전도자들이요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요, 선행도 베풀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좋은 일들도 해야 되고 율법과 신비와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직 길이 아니라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직 예수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람 의지하고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다가 여기 상처받고 저거 상처받아서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외에는요 사단을 이길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방법을 교회 안에서 써도요 예수 이름 그 권능의 이름 빼고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멸망받는 자와 오직 예수 앞에 선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존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결론이 안 나니까 선행도 베풀어야 되죠. 열심도 해야 되죠. 사람들과 관계도 괜찮아야 되죠. 절대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공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신앙성에 있는지. 근데 우리의 조건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로 우리가 확신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 앞에 우리의 삶이 오직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한 생명은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생명력입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 교회 안에서도요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력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렘넌트들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지 못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내 인생을 맡기든지 내 돈을 맡기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을 누리고 모든 것에서 모든 재앙, 저주,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응답을 누리며 사단이 결박되는 특권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로.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진짜 확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올인합니다. 어디에 올인하냐? 복음과 성령 인도하심에 올인합니다. 여섯 번째로 변화인데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게 온전한 치유인데요. 먼저 주인이 바뀝니다. 호적이 바뀌어요. 사단을 섬기던 한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로, 그 상태가 바뀌어서 영, 육, 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비로소 전도자로서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죠. 심판의 날까지 사단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과 전 세계를 틈타고 우리 인생을 틈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온전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 더 하자면 정복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현장들을 왜 숱한 현장들을 그냥 지나치냐? 정복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저 현장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할 때요, 여러분과 제가 점검하는 방법이 되게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의자 모양 있죠? 그 그림. 거기에 누가 주인으로 올라가 있는지, 마음의 보좌에 누가 주인 되어 계시는지 확인하면 돼요. 거기 내가 올라서 있다. 그 절대 시작하시면 안 돼요. 학업이든 뭐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도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런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허락하사. 저희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아닙니까? 근데 저 다윗이 싸운 저 싸움도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권능입니다. 임마누엘이 권능이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힘, 어떤 힘, 육신적인 힘들이 많습니다만 그걸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저 시스템과 흐름을 깨부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권능을 체험한 우리가 이제 할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예. 기도는 뭐냐? 확신을 가진 자가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걸 과학이라고 하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 믿음 가진 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재판장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듣지 않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그게 저에게 더 유익이고 제 삶에 더 선한 길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치유해야 될 현장이 너무나도 많다고. 어떻게 우리 기도는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는가? 이 병의 원인과 순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경험하는 병과 그 병으로 말미암은 불행함은요 사단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병자를 만나도 우리는 먼저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그리고 육신을 치유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한 가지가 좀 빠졌는데 여기 지금 현장 치유라고 되어 있죠. 우상 숭배, 악몽, 불안, 귀신, 제사, 마약, 약물, 연약함, 정신질환, 불치병, 에이즈.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영적 문제들이요, 질병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우리를 정복자로 보내셔서 이런 열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돕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은 복음 편지 열 번째 만남까지의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이것부터 점검을 하는데 우리 레멘트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당연히 확신부터 질문할 줄 알았어요. 내가 레멘트인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제가 불행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일과부터가 문제예요. 일과부터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몰라서요. 우리 레멘트들이 어떻게 행복해져야 되는지를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과 그래서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오직 예수의 답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증인으로 제자로 내가 치유될 뿐 아니라 현장을 치유하는 기도자로 세우신다. 한 인생이 여기에 담겨있다라. 제가 지금 세 군데 현장에서 이걸 아주 절실하게 보고 있어요. 그동안은 교제니까 오늘 세 번째 만남 피세요. 읽으세요. 네 하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감정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이런 흐름을 주셨다는 걸 몰랐어요. 중요한 건 류 목사님은 무속인 현장에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운명 사주팔자로 불행 가운데 있던 그곳에 그 무속인 마을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무속인들과 그 가족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그 응답이 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 현장이나 학업 현장이나 제가 만나는 렘넌트들마다 이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걸로 현장 살리자. 진짜 살려보자. 이젠 교재가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실제 응답 받아보자. 네. 혹시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 스스로 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현장 마음에 품고요.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든 그 현장에서 실제 다락방 시작되도록, 생명운동 시작되도록 돕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오늘을 누리는 40일 집중, 그 집중 캠프 그 훈련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셔서 지금부터 40일 집중 도전하시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그 응답들이 실제 시작될 거거든요. 이젠 더 이상 현장이 또 우리가 먹여야 될 4천명, 5천명이 아이고 어떻게 먹여야 되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마음껏 나눠줬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물 떠가지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기쁨으로 그 헌신을 했던 종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전도자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